예, 오늘도 은혜의 한 삶, 예, 보겠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본문으로 했습니다. 와, 글씨가 너무 작네요. 예. 예, 잘 안 보이죠? 잘 보이시나요? 아, 예, 여러분 눈이 좋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듬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며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죠? 자, 그래서 먼저 언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언약에서 보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언약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그냥 단순히 계약이나 법적 합의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언약입니다. 그냥 인격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모든 언약에는 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안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담의 언약이 있었어요. 자, 아담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언약이 있고 예수님의 언약 이렇게 있습니다. 아담의 언약은 뭐지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은 뭐예요? 무지개 언약. 다시는 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지요? 예, 믿음의 조상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모세의 언약은요? 율법을 지켜라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언약은요? 이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그 앞에 내용은 그 개인별로 했고요. 모세의 언약서부터는 단체로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언약과 지금 예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참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자는 거죠. 자, 모세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이 율법을 준수하면 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게 모세 언약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이 은혜, 저 언약은요, 예수님의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님의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언약이. 자, 다시 말씀드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한 삶에서 아주 핵심적이에요. 이걸 몰라서 자꾸 헷갈려요, 사람들이. 자, 모세의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야 복을 줘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인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그러면 조건은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모세의 언약이 적용되지 않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값없이 주신 은혜의 언약이 유지돼요. 자, 그래서 율법을 한번 봅시다. 율법, 왜 율법이 주어졌는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율법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율법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 자, 모세오경에 나오는데 특히 뭐지요?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법인데, 자, 율법의 목적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그래서 율법이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자, 율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임무를 맡았다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제 율법의 임무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해봐. 못하지? 자식아, 안 되잖아. 포기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네 힘으로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돼. 너는 사망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교사가 뭐라 그래? 애 손잡아.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연결시켜줘요? 예수님을 연결시켜줘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초등교사인데 이 초등교사의 임무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거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넘어왔어, 이제. 그러면 율법의 임무는 끝났죠? 그렇죠? 예,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로 넘어왔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율법이 이렇게 찐 눌리고, 안 되지 않냐? 하고 막 야단치고 막 그래요. 넌 죽었어, 사망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빛이 하나 열렸어. 그게 뭐예요? 그러나 길이 하나 있어. 은혜의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임무 끝났어요. 이해되시죠? 저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선행으로 뭘 해볼래 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계속 그들에게 적용돼요. 근데 우리는 포기했어. 내 행위로 한다는 거, 내 행위로 어렵게 된다는 게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율법의 임무는 끝났어요. 그렇죠? 왜 의아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한 분이라도 이렇게 부정하면 못 넘어가는데. 예, 대개는 다 이해하시고 계세요. 자,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속에서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게 계속 있어요. 그거 얼른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니,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착하게 살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착하게 살아서 은혜를 못 입어요. 더 위에 뭐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저 나가자마자 이제 막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저 법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할 일은 끝났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은요, 그리스도 안에 의로워진 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은 은혜의 새 언약 아래 놓인 사람에게 이제 적용되지 않아요. 은혜의 새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봅시다. 은혜의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이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히브리서는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에 쭉 8장에 보면 쭉 설명이 있지만 핵심만 제가 얹어놨습니다. 자,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이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 불의한 자들이 많아요. 그 불의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자, 그럼 좋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이 나가서 어떻게 다퉜어. 막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불의한 거예요? 불의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불의한 자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긍휼히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모를 때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죄를 이길까? 어떻게 죄를 안 지을까? 여기에 집중해 있었어요. 그리고 뭘 실수만 해도 영락 없이 죄책감이 들어왔어요. 죄책감이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래 해도 부담스러워요.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십자가 복음을 좀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에이, 그거 자유해, 자유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변에 어떻다고요?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은 좀 나아졌는데 완벽하게 자유스럽지 못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기회만 있으면 와서 찔러요. 네가 그렇게 살면서 뭐 교회에 뭐 봉사한다고? 어림도 없다야. 뭐 이러면서 공격해요. 그렇게 공격당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요? 아직 은혜 언약을 선명히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결단하고 산다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죄 안 짓는다 할 보장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 다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너 이길 수 있어, 다시 일어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다고요? 죄 짓고 나서 그냥 완전히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 은혜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인데, 자,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7절이 좀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랬습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보내주시거나 또 천사를 통해서 보내줬지요. 자,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두 개가 아니고요.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은혜와 진리를 따라오는 동사가 단수동사예요. 원어에 보면. 이 두 개가 아니에요. 이 두 개가 하나인데 양면인 거예요. 아시겠죠? 동전이 한쪽 면 또 이쪽 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전 한 개지만 양쪽 면이 달라. 마찬가지로 은혜와 진리는 하나인데 한 면은 은혜고 한 면은 진리예요. 그래서 단수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입니다. 은혜 따로 진리 따로 이렇게 여러분이 나누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은혜를 알면 진리를 알게 되고요. 진리를 알게 되면 은혜를 입습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은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과 전혀 달라요. 자, 새 언약은 신의 산 언약과 전혀 다릅니다. 모세의 율법과 전혀 다릅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자, 이스라엘이 율법을 언제 받았지요? 오늘 읽었잖아요. 3개월이 지난 후에. 오늘 읽었잖아요. 예, 제가 읽었지요. 여러분, 뭐, 들었기만 했지요. 예,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3개월간의 노정이 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개월간 돌다가 시내 광야까지 왔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와서 언약을 받아요. 그러면 이 시내 광야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3개월이 걸렸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렸어요. 뒤에 보면 알아요. 자, 투덜거렸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불평한 뒤에도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이 시내산까지 오기까지는요, 은혜의 법이 조정됐어요. 은혜의 법이 작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세에게 달게 들고 하나님 한번 원망해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줬어요. 예, 뒤에 성경 보면 아세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 14장 11절에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모세에게 막 대들었어요. 이게 어딘가 하면요, 홍해 앞이에요. 출애굽 하자마자 홍해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난리를 친 거예요. 야 모세야, 우리여 놔두라 그랬잖아. 왜 데리고 나왔냐? 우리 여기 다 무덤 만들려 그러냐? 하면서 모세에게 막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왜 울부짖냐? 지팡이 내밀어라. 그래가지고 홍해를 갈랐어요. 그 건너갔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전진해서 15장에 가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에는 우물이 있는데 쓴물이었어요. 쓴물, 이게 호수 같은 게 있었는데 쓴물이었어요. 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보세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이제 신광야에 왔어요. 신광야는 신의 광야 가기 전이에요. 자,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사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보세요. 양식 떨어지니까 난리 친 거예요. 야, 애굽의 그 고기 가마 곁에 그 고기 냄새만 맡아도 좋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지금 원망하고 대드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만나를 내려주고요. 메추라기를 줬어요. 그냥 메추라기 잔뜩 먹고 배 터져서 죽었지 하나님 심판해 죽지 않았어요. 아, 진짜예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요, 이 모든 사건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일어났던 때문이에요. 십계명 전이에요. 이게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율법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아래 살았어요. 사실은 그들이 받은 모든 복과 은혜는요 순종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롯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은 그들의 삶이 선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 법을 일찍 알아가지고 지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첫째 유월절 밤 문지방에 그 바른 유월절 어린 양 그 은혜 때문에 지금 계속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베풀어요.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아니, 그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바탕으로 한 아브라함의 언약계를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왔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십계명 곧 율법 받기 400년 더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눈동자같이 돌봐줬던 것은 그가 율법을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였어요. 이건 뭐 잘 아시니까. 자, 성경은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하여 의로워진 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 산업을 행할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 아래 지금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상관없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이 받은 은혜는 그들의 선함과 신실하심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마라에 쓴물, 그 다음에 음식 떨어져가지고 대들고 홍해 앞바다에서 그냥 절망하고 하는 내용들 보세요. 그냥 놔둬요,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요. 자, 그래서 모세 율법 언약 후에는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언약을 선택한 뒤로 불평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애누리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 숙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에 싫어하노라. 앞에 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음식 떨어졌을 때하고 똑같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확연히 달라요. 예전에 율법 받기 전에 불평불만 했을 때는요, 하나님도 그냥 눈 감아줬어요. 근데 율법 받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불평불만 하니까 하나님의 가차 없이 은혜를 거둬요. 구분을 잘 보시라고요. 자, 왜 하나님은 똑같은 죄에 그렇게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면 이제 다른 언약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버리고 성과 이지의 모세의 언약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자, 내 율례를 지켜라. 하나님께 먼저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가서 백성에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 그래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다 지킬게요. 이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먼저 주고 지키려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텐데 내 율법을 지키 내 내 말을 귀를 지키고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할게요. 이랬습니다. 사실은요, 제정신이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못 지켜요. 그냥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반응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아직 그게 눈이 안 열렸지요. 왜? 자기들의 한계를 모르니까. 자기들의 한계를 모르니까 뭐예요? 내가 하지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받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해보지요. 하고 하나님께 달게 들어요. 그게 은혜의 법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 노력으로 안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찾아요. 근데 그게 지식이 없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뭘 좀 잘하면 교회에서 막 자랑하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해져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안에 그게 잔존 세력이 남아있어요. 뭐 좀 잘하면 으쓱으쓱해요. 아직도 졸업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가 요 정도예요.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냥 숨 쉬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아주 겸손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믿는 자지만 좀 고개 빳빳하고 교만한 자가 있어요. 딱 보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분은요, 자기가 뭐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를 붙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로 살아왔으면 그때에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우리 살아왔던 게 맨 종살인데 뭐가 우리가 내놓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못해요. 그냥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아, 이렇게 돌아갔으면 은혜의 법이 쭉 내려왔을 텐데 아니요. 율법? 예! 할게요. 우리 자신 있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율법으로 계약했다. 그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제 율법으로, 율법의 언약으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게 모세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언약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만 그 언약이 유효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낡은 언약 아래 있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 아래 언약 아래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 덕분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보호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 안에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의 덕분에 그 우리는 이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뭐가 잘못 처인 것 같네요. 이제 자 이제 우리는 복된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은혜의 새 의례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런데도 율법의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 기도 많이 하고 무슨 은사도 있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면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또 세상적으로도 뭐가 좀 있으면 그냥 좀 사람이 좀 이상해요. 그 은혜를 감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복을 받지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끔찍한 저주가 쏟아져요. 그걸 이제 신명기서 28장에 나오는데 제가 생략했어요. 너무 길어서. 자, 이제 하나님이 왜 언약 안에서 흠을 발견하신지 우리가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의 그 언약이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흠이 있어서 새 언약을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요. 자격 요건이 안 돼서 하나님의 그 법은 온전하지만 그 법을 우리에게 대면 다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은 안 쓴다. 그래서 내가 은혜의 법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습니다. 자, 율법의 예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언약을 백성이 율법의 언약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이 능력 있다고 오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고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으로 복을 얻어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실은 이렇지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땅을 막 흔들며 목소리를 들릴 때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예 했겠죠.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어떤 면에서. 예. 근데 제정신이 아니면 아니니까 하여간 제정신을 했겠죠. 예. 그래서 구약을 푸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언약을 못 지켰죠. 근데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시고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시내산 땅까지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합시다. 우리가 율법 지킬 테니까 당신 복을 주세요. 이랬습니다. 하나님 율법 딱 줬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근데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징계가 왔습니다. 징계가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었죠? 그렇죠? 예. 저주 아래 있잖아요. 율법 못 지키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꾸 시험하려고 해서 그냥 재밌으라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율법 안에 또 넣어놨어요. 못 지킬 거 아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의 언약이 하나님 참된 뜻이 아닌 걸 알지요? 그래서 만약 이 언약만으로 충분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할 필요도 없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고요. 죄를 모르신 분으로 세상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어요.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은혜를 입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율법을 줄 때도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줄 것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요. 자, 십계명을 주실 때 그 20장에 보면 거의 끝 무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을 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 알고 계셔서 실패에 대한 해법으로 십자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으라고. 자, 그러면 제단을 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단을 쌓는 방법을 딱 얘기해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그림자에게 모형이에요. 자, 모형인데 갈보리 십자가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제단을 쌓을 때 구체적인 지시를 줬어요. 제단을 쌓을 때. 자,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어떻게 쌓을까요? 뭐 쉽게 샀겠죠? 어떻게 해요? 각을 딱 줘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걸 쪼면 부정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절대 인위적으로 하지 말래요. 우리는 멋있게 잘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좀 보기 좋게 해서 제단을 만들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절대 다듬은 돌로 하지 마. 자연 돌 그대로 해.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기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이 명령은요, 어떠한 인간의 노력, 다듬은 돌이잖아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다듬지 않은 돌이 누구예요? 결국 신약에 오면 예수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죠. 우리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을 주고 그 뒤에 뭘 얘기했다고요? 제단을 쌓아라 그랬는데 이 제단도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멋있게 좀 멋있게 깎아가지고 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절대 못하게 했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또 있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층계로 올라가지 말래. 자, 인간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라는 계단을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인간이 그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다고 노력해봐야 자신들의 헛점만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만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인간의 불순물을 덧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은 만큼 은혜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자, 은혜를 입을 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뒤에 십자가를 표상하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것을 율법 뒤에 딱 붙여놨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켰지만 그 율법 안에 뭐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이해되셨죠? 제사를 안 드렸더라면 구원 못 얻었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은 구원을 얻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은혜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우리는 설명 그동안 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이제는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 모든 것의 자유예요. 왜? 율법은 우리가 안 되는 걸 보게 해서 예수님께 넘겨주는 임무만 끝이에요. 그 임무 하면 끝이에요. 계속 따라붙으면 안 돼. 그렇죠? 예. 이제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그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해야 돼요. 이제 율법은 이제 빠빠이 됐어요. 자, 이 언약의 조건은 예수님이 이미 다 충족시켜 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선과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옛 언약의 흠을 발견하시고 거저 주신다는 새 언약의 그 은혜로 바꿔주셨는데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이제 우리는 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딸려가요. 믿기만 하면. 불순종 좀 해도요. 딸려가요. 제가 불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순종 좀 해도 딸려간다고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자, 뒤에 가보면 제가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세상 누구도 십계명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여러분 지켜서 의롭게 안 돼요. 여러분 십계명 지킵니까?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십계명 완벽하게 지키나요? 십계명 안 지켜요, 여러분?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인해요? 안 하죠? 근데 주님은 살인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남을, 야, 이 병신아, 이 멍충아, 이러면 살인한다고 그랬어요. 그 수없이 했지, 우리. 그냥 차 타고 오다가도 지금 멍충한 게 운전을 저렇게 하냐,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요,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다 못 지켜요. 진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 한 개 그거 하나도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킵니다. 그 예수님의 도매금으로 우리가 딸려갑니다, 지금. 우리는 뒤에서 막 불의하지만 예수님을 딱 내밀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통과 이러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킵니다. 그런데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면 무조건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읽어보면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복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구약에도. 그렇지요? 예. 하나같이 율법의 완벽한 기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심지어요, 그 이스라엘의 황금기에 있던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실패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 없습니다. 다윗? 없어요. 자, 하나님은 세상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사라는 탈출구를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바침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자, 제사에 관한 성경 말씀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옛 언약 아래서도 예수님의 덕분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죠. 그들이 드렸던 제사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율법을 못 지켰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도 했지만,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구원을 시켜줬어요. 제사 제도를 하나 끼워줘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다면 동물의 희생이 필요 없었겠죠. 물론 그들이 율법에 어느 정도 지켰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는 못 지켰어요. 그냥 이 우리 수준으로 낮춰가지고는요, 지켰다 볼 수 있어요. 인간 수준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건 행동으로 한 것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아까 살인한 문제. 그래서 우리 모두 실패했어요. 자, 율법은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인간의 모든 노력하는 것들을 그냥 잠재워버려요. 너 자신 없어. 아예 손 떼어. 아예 손들어. 그게 율법이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필요했던 이유고요.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마음으로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자, 그럼 새 언약을 봅시다. 신약은요, 오직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 위에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냥 우리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걸 받을래 말래 그거예요. 받는 사람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준수를 비롯한 우리의 성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상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우리는 못 해야 되죠, 그러면? 뭐, 법 지키는 것도 의미 없다며.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우리 할 게 뭐지?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신 일을 바탕으로 하는 신약의 아래서는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은혜의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지, 그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냐 그러면? 은혜 아래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뭔가 좀 살긴 살아야 돼요. 자,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약으로 돌아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만은 확실해요.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시대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기준으로 산다 그러면 그 의미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라고요. 죄책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이런 분들 잘 보세요. 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낙심해요. 사실 그래요. 자기가 별볼일 없으면요. 아, 나 원래 그래. 끝이에요, 그게. 그냥 자기가 행동한 것이 자기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어쩌다 내 이랬지? 창피스럽게? 그게 낙심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를 나는 원래 가치가 이만큼 되는데 요밖에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의거든요. 어떤 면에서.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랑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사랑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을 보면요. 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아까 제가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나눴지요? 예, 거기 지금 검은 글씨로 한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내가, 내, 나는,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알아, 연약한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하시겠대요. 이게 은혜의 법이라고요. 자, 그래서 율법의 옛 언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에는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이게 주체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나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실 법이 그럼 뭐냐? 그거는요, 사랑과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사랑과 믿음의 법을 주신다고요. 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실 법은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아니고 어떤 법을 주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법을 줬어요. 사랑의 법을.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신약에는요 두 가지가 딱 핵심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박아주는 거예요. 하나는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고지고대로 믿는 거.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은혜의 법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구약은 뭐라고요? 내가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돼. 그냥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조심해야 돼. 신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 판에 사랑의 법을 부어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 이 두 가지. 자, 하나님이 사랑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찾아오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누가 전도해서 예수를 영접해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은 신약의 은혜의 법을 아직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주변에서 가르쳐줘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법을 이제 가르쳐줘요. 은혜의 법을 가르쳐주는데 은혜의 법이 뭔가 하면요. 자, 내가 뭔가 자꾸 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으는 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난 더 이상 안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계시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 하나님께 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 여기까지 못 간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만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법을 아직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은혜의 법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의 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했어.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아직 사랑의 역에 박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약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찾으라 그랬으면 그거 믿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요. 어떤 뭘 계시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걸 계시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구나 그때 알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좋아지든가요 싫어지든가요? 더 좋아지죠. 더 하나님이 아름답고 좋잖아요. 안식이오고.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박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알려줘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 심겠다. 그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게 뭐예요? 내 법을 너에게 마음에 새기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면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예전에 그렇게 원수 같고 보기 싫고 그러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요.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돼요. 그러죠, 여러분?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명령 안 해도요, 우리는 이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냥 사람을 섬겨요.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거기서 시작돼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이 은혜의 법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몰라요. 실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 왜? 다 은혜의 법이 마음에 박히면, 사랑의 법이 박히면 아니까요. 자,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자, 이런 계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늠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안 됩니까? 안 하던가요? 아니에요. 더 유혹이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저거 안 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안 해.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부어지면 율법을 그냥 지켜요. 우리 자발적으로 지켜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율법을 이루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역동적이고 친밀하고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신약의 핵심은요. 그래야 그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에 박혀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거든요. 그걸 내가 알게 되니까 그냥 와 하고 좋아져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반면에 율법은요 애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간음을 저지르지 말라 그리고 명령할 뿐이지 배우자를 사랑하기는 못해요. 근데 신약은 뭐라고요? 그냥 사랑이 부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배우자를 사랑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간음 안 해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그랬지 하기는 안 해줘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기껏 해야 외양만 갖출 뿐이고요. 은혜 아래서는 참되게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언약인데 신약은요 바로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8장 12절 다시 또 우리 세 번째 보는데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있고요. 늘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절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 너 죄 있다고 내 얘기 안 해. 하나님 그러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저 죄 때문에 아주 힘들어해요. 젊은이들이. 혈기왕성한 저 젊은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 너는 새 힘을 얻어 할 수 있어. 너 원래 그러잖아. 너 내 은혜를 입어. 그래서 일어나요. 신약의 핵심은요. 모든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실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그냥 우리는 고지고대로 보지는 않았잖아요. 고지고대로 믿고 신뢰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은혜의 신약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뭔가 하면 간단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그 믿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거 이제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분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구주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나아가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십자가 위에서 완벽히 치러졌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걸 믿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새로운 언약에 따라 무엇을 믿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토시아나까지도 전심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지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의 신약에서 우리 역할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완벽한 죄사함을 믿는 것뿐입니다. 자, 신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던 뿐만 아니라 이에 아예 기억조차 지워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분은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해요. 그분이 약속한 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분명히 지킬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진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아주 못 받게 해요. 용서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니 죄책감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자꾸 마귀는 공격을 해요. 자, 너 아직 용서 못 받았어. 너 그 하나님이 그냥 둔대? 너 한 집 봐라. 이러면서 계속 공격을 해요. 이거 거짓말이니까 단호하게 싸우셔야 돼요. 뭐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했듯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고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이렇게 막아서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완전한 용서는, 자, 하나님 완전히 용서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이게 이제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은 의문이 와요. 그러면 내가 계속 죄를 짓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봐줘? 이상하네. 이래요. 그게 구원파들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게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실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저런 답이 안 나와요. 질문이 안 나와요. 자,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요약할게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초청해요. 그런데 한 여자가요, 난데없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눈물을 막 흘려. 예수님 발에. 그게 예수님 발이 젖어. 그러니까 자기 머리 풀어가지고 막 닦아. 좀 행실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선지자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저 그냥 놔두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막 그래요. 이 여인이. 뭐 보통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최신 다 내려놓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도 좀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경을 가만히 보던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몬의 속내를 간파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빚지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줬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했다.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 탕감한 자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유, 많이 탕감받은 자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 정답 잘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얘기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보세요. 시몬 바리새인하고 이 여인하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가 하면요, 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 용서를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대접을 못 받고 있어, 그 집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시몬이 대접할 것을 자기가 대접을 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한 분인데 막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 창피를 무릅쓰고 그 주님 앞에 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감사하다고. 그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짓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죄를 짓지 정말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죄 안 지어요. 왜? 그분이 죄를 싫어하는 걸 아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면 그러면 죄를 짓는 거 어떻게 하지? 그런 답이 나온다니까요. 질문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라고요. 그런 질문 쑥 들어가요. 죄 근처도 안 가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이 많이 용서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봅시다. 우리가 모두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저 여인보다 여인만큼 이상 우리 용서받은 존재예요. 몰라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모를 뿐이에요. 저 여인은 알았어요. 그 차이예요. 우리 모두 많이 용서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사람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그래서 완전한 죄사함의 가장 놀라운 점은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가장 큰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점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용서를 받으면 어떻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의 삶이 실제가 되려면 이 여인처럼 실제가 되려면 오늘날도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이 있다면 옛 방식을 신앙생활하는 걸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하신 은혜를 알게 된다면 이제 실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그냥 쑥 읽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왜 예수님이 왔을까? 뭐 때문에 그래? 차근차근 묵상해봐야 돼요. 그 묵상 안 하면요. 깊이 못 들어가요. 결국은요.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해져요.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죄를 안 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죄를 안 지어야지. 이거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그게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분께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